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남. 안녕하세요, 홍상지입니다.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라. 안녕하세요, 홍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이지상입니다.
김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4월이네요. 다들 좀 벚꽃 좀 보시고 했나요?
이번에는 유독 일찍 펴서 막 이번 주에 꼭 가야 된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도 들어가지고 저도 부랴부랴 막 다녀왔었거든요.
올해가 정말 평년보다 16일이나 일찍 벚꽃이 폈다고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빨리 핀 해라고도 아,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인사해서
급심각하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 DNA에 뉴스가 있어가지고
웃어도 돼요 안 돼요?
아무튼 네, 아무튼 지금 뭐 이번에는 올해는 좀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가 좀 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럼에도 날씨 좋으니까 여러분 많이들 또 꽃도 보러 가시고 나들이도 가시고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바람 쐬러 많이들 가시면 또 우리 듣동라분들이 뉴스 볼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뉴스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사실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내고는 있는데, 저희가 제작 특성상 막 그때 가장 따끈한 뉴스를 하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그냥 넘어가기는 아쉽기도 하고, 이거를 늦었지만 알아두면 다음에 또 도움되는 뉴스들이 많아서 그걸 정리해보자 라는 게 오늘의 취지 맞죠?
맞습니다. 네. 제가 미리 세 명의 기자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와 가장 연관된 키워드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그 키워드를 딱 던짐으로써 뉴스를 풀어나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키워드를 가져와라 라고 하셔서 저는
진짜 가져오셨어요.
성실하게 진짜. 키워드 못 받으면 칭찬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는 키워드 쌀인데요. 이게 쌀이에요. 다들 이런 쌀 많이 보셨나요?
처음 봤어요.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풀어진 것만 사왔어요.
네.
쌀 이거 딱 1kg인데 요새는 저는 이거 하나 봉지를 한 2주 정도 먹거든요.
진짜 조금
드시네요. 네, 3인 가족인데 밥을 집에서 많이 안 먹기도 하고 또 쌀 말고 다른 것들 먹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4kg를 시켜요. 4kg를 시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쌀을 시킨 게 작년 한 12월 한 20일 정도쯤에 시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먹고 있으니까 꽤 오래 먹는 거 아닌가요?
그 저 무려 10년 전인데도 그런 취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그릇 만드는 회사에 이제 요청해가지고 밥그릇 변천사 이런 거 찍으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옛날 밥그릇 진짜 이만했거든요.
아, 그런 사진
사진
본 적 있어요.
맞아, 이따만큼.
10년 전에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더 그거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진짜 밥그릇도 한 솔직히 요만큼 먹잖아요.
우리가 다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개인 미시사로도 쌀 소비가 줄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새 뉴스 키워드 중에도 요 쌀 소비와 관련한 정치 뉴스들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좀 정리해볼까라고 합니다.
왠지 무슨 말씀하실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정치 뉴스 막 한창 보다 보면은 이 얘기가 쌀 관련해서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양곡관리법? 네. 요 얘기 하시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관련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법안이 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왜 이 법이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뉴스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저는 뉴스에서 양곡관리법이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런데 막 논쟁이 많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양곡관리법이 뭐길래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곡관리법은 역사로 따지면 진짜 오래된 거예요. K-쌀이라는 건 전래동화에서도 많이 보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막 그러잖아. 만석군 이러잖아요. 그럼 막 부자. 부자의 상징.
그래서 나라님들이 이 쌀을 관리하는 게 옛날부터 너무 중요한 거라서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이런 데 보면 삼국시대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양곡을 관리하고 이 가격이 안정화되게 너무 비싸거나 뭐 그렇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대로 와서 법으로 이어져서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면 이 쌀 수급을 잘 조정을 해서 쌀 포함한 다른 양곡들을 수급을 잘 조정을 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화되게 유지 한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일종의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물가 안정책 이런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법안 내용을 보면 양곡을 뭐라고 할 것이냐, 뭐 쌀 말고 옥수수 넣느냐 마느냐 뭐 이런 내용부터 관리는 누가 하고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양곡관리법에 써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쌀 수확량을 데이터로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로 팔로우를 하면서 얼만큼이 적정 가격이고 이번에는 몇 톤이 적정 예상량인데 이게 넘느냐 아니냐 뭐 요거를 관리하는 주체와 어떻게 관리할지가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무 매입 조항이 생긴 건데요. 쌀이 예상 생산량보다 초과 생산되거나 아니면 시장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이 두 가지의 세부 조건을 숫자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정부가 아예 돈을 내서 쌀을 사겠다. 그래서 의무 매입하겠다라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원래는 사실 그 맥락을 설명해 주신 걸 보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 거니까 쌀값이 너무 튀어오르지 않게 국민들이 물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거였는데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쌀값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한 법안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그 내용이 좀 더 강화된 거죠. 그 쌀값을 막기 위한 정부에 개입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쌀 소비량이 그럼 얼마나 줄었나라고 하면 우리도 살면서 다 쌀을 적게 먹는다는 걸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1982년 이래로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얼즈 아이템으로 이거를 해볼까 싶어서 옛날 기사를 살펴봤었는데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있다. 주택 사는 사람들 말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빵을 먹는다더라. 막 이런 기사가 막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서울 아파트 거주자들은 1년에 쌀을 96kg밖에 안 먹는다. 전체 평균이 128kg인데 서울 아파트는 96kg밖에 안 먹어. 1인당 1순소량이 96kg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 보니까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6.7kg이라고 봤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쌀 수요는 367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쌀 생산량이 9톤 정도 초과 생산을 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쌀이 남아돌아서 가격이 막 폭락하니까 이거를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작년 겨울에는 막 벼 막 갈아엎고 막 투쟁하기도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뉴스가 굉장히 뜨거워서 양곡관리법이 지금 막 핫 키워드처럼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홍상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가을부터가 시작이에요. 작년 가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인 농민들의 시위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었거든요. 작년에 실제로 보면 정부가 역대 가장 많은 쌀을 의무 매입을 했었어요. 사들였어요. 그때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였던 거예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농민들의 생계가 너무 어려워졌으니 지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처럼 정부가 일정 요건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쌀값을 안정화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봤던 거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쌀 소비가 줄고 있는데 이 쌀 과잉 생산이라는 근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법안을 고치는 게 맞아? 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가을부터 이게 소관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이 법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계속 의견차가 존재하고 좁히지를 못했었어요.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냈었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농민의 삶을 봤을 때는 당장간의 구조 개혁이 쉬운 게 아닌데 지금 이 생계가 걸려 있는데 이것부터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 만도 한 게 작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특히 그 소비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잖아요. 근데 쌀 가격은 내려갔어. 그럼 사실 팔수록 손해일 수도 있는 맞아요. 상황인 거니까 또 농민들 입장에서 절박함이 이해도 되는 한편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맞긴 하잖아요. 이게 진짜 약간 정치의 굉장히 본질적인 선택의 문제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딱 그 지금 이현 기자가 얘기해 준 그 두 시각의 격차가 좁혀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은 이 반대 뜻을 내비치면서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법사위에서도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기로 결정이 돼서 국회 본회의에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넘기는 게 법적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요게 또 다 정치 뉴스가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데요. 지난해에 국회법 개정안이 하나가 통과됐는데 그 중에 하나 세부 내용이 뭐였냐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일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을 할 경우에는 법안을 바로 국회 본회의에 빠르게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법 개정안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라간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 뉴스들이 이렇게.
그러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네. 통과된 게 또 처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또 아까 앞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처음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회의에 양국관리법이 올라갔고 3월 27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어요. 정부 쪽에서도 아, 이 법안이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막 각 정치권에서 진행을 했었고 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얘기하려면 방금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법안 절차를 아주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네,
혼비하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짧게 설명하자면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넘어가서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입법 공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권력 분립이니까 이의가 있는 법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15일 이내 기한 내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거부권 행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게 이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국회가 이 법안을 다시 이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법안이 본회의에 과반 출석, 과반 이상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건데 이렇게 다시 돌아간 법안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이게 법안이 다시 통과가 되는데 대신 이렇게 된 거는 법률로 바로 확정이 된다. 아, 다시 거부권이 아, 아니고 법안이 바로 아. 확정이 된다. 이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양국권리법을 이 돌아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까지 해주시니까 뭔가 정치 교과서를 좀 양국관리법이 되게 상징적인 어떤 우리가 정치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흥미롭네요.
그래서 정치 뉴스를 보실 때는 그냥 싸우기만 한다 네. 아니면 이게 되게 큰 뉴스처럼 보이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대통령분들이랑 꼭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싶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한정된 자원을 놓고 끊임없이 어떻게 배분할지를 논쟁하고 싸우는 게 기본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쌀이라는 걸 정치권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대통령분들도 되게 유의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적인 시각차가 굉장히 분명하고 생계가 걸린 사람들의 입장도 굉장히 다른데 동시에 정치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큰 힘이고 큰 권력인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결코 그냥 싸움이다. 아우 저기 여야 또 그냥 싸우네로 지나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기도 했고요. 듣동러분들은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고 어떤 입장에 내가 더 가까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법안을 한번 고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당분간 쌀 보면 이 뉴스가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제가 갖고 온 키워드는 약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오므라이스입니다.
아, 계란을 하나 얹고
계란을 하나 얹고
소스도 얹고
어떻게 이렇게 찰떡 같은 키워드를 갖고 오셨는지 무슨 뉴스 할지 너무 잘 알겠다 그런 그쵸, 생각이 드네요.
아시겠죠.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 네. 그 뒤에 이야기까지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랑 도쿄 긴자에 있는 굉장히 뭐 전통이 있는 오므라이스 집에 갔다 뭐 이런 뉴스가 한창 또 화제였잖아요.
근데 사실 오므라이스가 좀 핫하게 된 게 원래 정상회담을 하면 뭘 먹었는지는 항상 뭐 기사로 나오고 보도가 되는 거긴 한데 이번에는 특히나 뭐 우리나라한테 남은 건 없고 오므라이스만 남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진 이제 보름은 지났고 한 달 다 돼가는데 네. 아직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 그러니까 방송이 나갈 시점은 한 달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논란이 되는 이유들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얻은 게 뭔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떠나서 회담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이것도 논란이고 그리고 회담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일본에서 또 역사 왜곡 교과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합쳐지면서 진짜 한 달 정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나 여론으로 접했을 때는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더 많다고 느끼긴 네. 했거든요. 이 오므라이스도 막 상징적인 의미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숫자를 찾아보면 국민들이 이 회담에 대해서 긍정평가는 31%고 부정평가는 60%를 넘는다. 이런 얘기를 네.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부터 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건데요. 이번 회담을 이해하려면 일단 회담 전에 있었던 정부의 발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3월 6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강제징용 피해자 이분 분들한테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에서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하자라는, 그러니까 제3자 배상안이에요. 당시에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라는 표현이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컵 비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물컵의 반은 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배상안을 발표함으로써 물컵의 반은 찼으니 이제 일본에서 물컵 반만 채워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컵 비유를 하면서 이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의 있는 호응이 뭐냐라고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실 성의 있는 호응이. 그래서 뭐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또 박진 장관이 직접 이거를 뭐 일본의 사죄와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었냐라고 하면은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나 뭐 안보 측면에서는 사실 뭐 이런 성과가 있다면 있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저희가 2019년에 그 노노재팬 불매운동이 일었었던 그 화이트리스트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인데 그게 해제가 됐고, 또 지소미아라고 해서 그 군사정보협정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상 뭐 끊어진 상태였는데 이게 정상화가 되면서 이게 뭐 복원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이나 뭐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진짜 원했던 거는 뭐 사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본 측의 뭐 사죄였을 텐데 그게 뭐 성의 있는 호응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랑 일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얽혀있고 아직 풀지 못한 나라 간의 그런 과제도 많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강제징용 말고도 뭐 위안부 피해 문제도 있고 또 독도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현안들도 이번 회담에서 혹시 논의가 됐었나요?
네, 그거 자체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NHK나 교도통신 같은 데서는 이 독도 문제랑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런 게 아예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논의가 왜 이렇게 안
그러니까 이거 좀 이면을 살펴보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세이지 관방부 장관이 기자들이랑 백브리핑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독도 문제나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얘기를 하셨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관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일 간의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했다라고 하면서 그 현안에는 독도도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뭐 잘 이행해 달라고 일본 측이 한국에 전달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금지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도 일본 측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뭐 판단을 해달라라고 전달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NHK랑 그래서 교도통신이 그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여기에는 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교도통신에서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오래 걸리지만 이해를 구하겠다라는 말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뭐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저희야 진실은 알 수가 없고 없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의되지 않은 양국의 의제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것 자체가 약간 외교적인 결례로 여겨지는 사안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일본 보도에 의해서, 일본 언론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해명 같은 경우도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명쾌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럼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내의 반응은 어때요?
사실 우리나라의 분위기랑 굉장히 다른데요. 일본에서는 사실 이런 후폭풍 자체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그냥 지나가버린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랑 정상회담을 하고 또 뭐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 스키도 네. 만났고 또 인도를 가서 모디 총리도 만나면서 그러니까 외교적인 행보를 쭉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그냥 지나가버린 일이거든요. 제가 찾아본 일본 언론들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기시다 총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호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거면은 일본 측에서는 잃을 게 없었다는 거고 우리 측에서는 사실 한국에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한국에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회담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번에 또 좀 의아스러웠던 게 이번에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가 또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후에.
사실 역사왜곡 교과서는 뭐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몇십 년이 된 문제긴 한데요. 이번에 또 논란이 된 거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일본이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 초등학생들이 쓸 교과서를 일본 문무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교육부에서 이 검정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과하게 역사 왜곡이 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하면서 다케시마라고 썼겠죠. 그렇게 하면서 뭐 불법이 한국으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라고 적혀 있고요. 또 점유율 1위인 사회 교과서를 보면은 이 강제징병이 됐었던 걸 또 두고도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사진을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강제징용하고 강제징병했었던 강제성을 조금 더 희석하는 내용이 담긴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물컵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는데 우리가 결국 받은 거는 역사 교과서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맥락의 정치권에서는 사실 또 외교 라인의 권력 갈등 때문에 네. 이제 인사교체 논란도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거 괜찮은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같다는 생각을 김정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지켜봐야 하나요?
네, 그냥 앞으로 봐야 할 거는 쭉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 측에서 그 물컵의 반을 진짜 채워줄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뭐 조만간 뭐 시기를 봐서 한국에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근데 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방문할 때 어떤 보따리를 들고 한국을 방문할지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그 다음 달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그 G7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여기서도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를 저희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키워드는 통계.
이럴 수, 쌀 가져왔다고 쌀. 통계 뭐냐고.
아니 제가 이코노미를 한 편을 다 채울 만큼은 안 되는데 조금 마음에 걸렸던 통계들이 몇 개 있었어요.
좀만 더 쪼개봐요. 좀만 더. 네.
그러면 좀 두 개로 나눠도 돼요?
아, 네.
하나를 엮을 걸 못 찾았어요, 사실.
해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역적자. 왜 눈치 봐요, 왜?
무역적자 괜찮나요? 무역적자 3월 네. 무역수지 통계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좀 숫자가 안 좋습니다. 적자인데 얼마 적자냐면 46억 원 넘게 무역수지 적자가 났습니다. 3월에.
네. 근데 무역수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해서 돈 번 거랑 그쵸. 수입해서 낸 걸 뺀 거다.
뺀 거. 그러니까 얼마를 벌었나. 수출입으로 얼마를 벌었나가 이제 무역수지인 건데 이 무역수지가 지난해 3월 이후로 13달째 계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수출이랑 수입 중에 뭐가 더 문제냐면 사실 수출이 줄어든 게 진짜 더 문제거든요. 수출은 지금 6달째 감소 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글로벌하게 다 막 수출도 안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6개월 동안 계속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2023년 올해 들어서 지금 3달 됐잖아요. 4월이니까 3월까지 누적해서 통계를 봤을 때 무역 적자 규모가 225억 4천만 달러 정도 적자가 났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해 1년 동안 다 합친 무역 적자 절반을 이미 넘어섰어요. 3달 만에.
3월인데. 네.
그 무역 적자가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그중에서도 사실 오늘 갖고 온 이유인데요. 대중 수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줄었냐면 수출액 기준으로 33%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줄었어요.
진짜 많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네. 사실 어렸을 때 막 사회 교과서에서부터 우리나라는 뭐 수출 의존도가 그치, 높은 국가다.
최근에
네. 그쵸. 그냥 그렇기도 하고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그쵸. 높은 나라로 그냥 다 막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던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경제규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고 그래서 수출 의존적이라고 하는 거고 원래 중국이 우리나라 무역 수지 최대 흑자국이었는데 이제 적자국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석유 어디서 제일 많이 수입하게요?
미국
네? 사우디
아 사우디 네.
미국 셰일가스 사이에서
맞아
사우디에서 주로 네. 이제 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입. 우리나라가 네. 제일 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 나라고 또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또 호주예요. 네. 그래서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들은 우리가 이걸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자인데 이 두 나라보다도 중국에서 지금 무역 적자가 더 크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는 사실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 기록한 해가 1992년이래요. 까마득히 이전이죠. 적자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상황까지도 온 분위기예요.
근데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째로는 코로나가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작년까지는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한다고 그쵸. 빗장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리오프닝 한다라고 해서 중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살아나는 속도가 좀 더딘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 수요가 덜 살아나서 우리 쪽 수출이 좀 덜 되고 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수입은 왜 많이 해? 우리가 수입은 여전히 많이 해? 라고 하면 리튬 수입을 많이 한대요, 중국에서. 근데 리튬이 뭐냐면 2차 전지 원료, 네.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데 쓰는 원료. 그래서 중국 쪽에서 수입하는 규모는 계속 급증한 상황. 그래서 수입은 늘었는데 수출은 살아나질 않고 있어서 무역 적자다. 그래서 어떤 보고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중국 경기 반등과 부양책이 과거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변화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기나 금융시장에 미칠 낙수효과는 제한적일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도 리오프닝 되어도 생각보다 우리가 덕볼 것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한국이랑 중국 간 수출입 구조 자체가 상호 보완적이었던 관계에서 이제는 경쟁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면에서도 리오프닝이 완전히 효과를 낸다고 해도 우리가 덮을 것은 적을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 쪽 교역 상황을 보면 중국이 그 세계 무역 5대 강국 중에서 수출 증가율은 2위인데 수입 증가율은 최하위래요. 그러니까 무역 많이 하는 나라들 다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이 수출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수입은 제일 적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자체도 수출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수입보다는. 게다가 이제 중국이 요즘에 어떤 거를 많이 수출을 하나를 보면 이것도 좀 바뀌고 있어요. 중간재나 소비재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한국도 그러니까.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하는 나라라서 그쵸. 말하자면 업종이 겹치게 된 거죠. 중국이랑.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뉴스를 봤던 게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분석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침체가 세계 경제 수요를 대변한다. 그런 점에서 이게 사실상 한국 수출 통계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세계 경기 침체의 전조일 수도 있다. 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김지아 기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글로벌 경기가 휘청이면 우리나라도 동나라 같이 휘청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바꿔 생각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이 또 글로벌 경기를 보여주는 또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는 거
그렇죠. 맞아요. 바로미터도 되고 아무튼 상징적인 수출 의존적인 나라인 건 맞습니다. 괜찮았나요? 무역 수지 어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네.
그냥 쉰 청년. 어때요? 그냥 쉰 청년. 시각화 가능?
쉰
청년. 쉰새 청년.
신살이
아, 50살도 청년. 이제 청년이다.
아, 청년. 두 번째 청년이요.
아, 근데 이것도 말 재밌어요.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됨으로써 50도 이제
청년이다.
신청년.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쉬어버린 청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쉬었다, 레스트.
레스트. 그냥 네. 쉬었다. 지난달 중순에 2월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수상한 점이 하나 붙잡혔어요. 꼬인 것 같죠?
네.
뭐예요?
수상한 점이 있어. 일단 취업자 수는 2,771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명 증가하는데 그쳤어.
이게 네. 조금 증가한 건가요?
그러니까 30만 명 늘었다고 하면 일자리 많이 늘었네.
네. 늘었네. 이런데.
사실
네.
일자리 통계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늘어야 돼요. 계속.
일단 늘어야 된다.
인구가 아직 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늘어나는 게 디폴트고 근데 이게 많이 늘어야 되는데 조금 늘거나 안 늘거나 감소했다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전체 일자리가 늘고 있긴 한데 또 이거를 연령별로 쪼개서 보면 노년층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덕분이라서 그거를 빼고 보면 나머지 연령대 일자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일자리 상황이 좀 많이 얼어붙은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15에서 29세 사이를 청년층이라고 분류를 네. 하는데 청년층 취업자는 12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고용률이 45.5%인데 이것도 2021년 2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에요. 근데 또 심각한 부분은 제가 키워드로 가져왔던 그냥 쉰 청년 입니다.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가 25세, 29세 청년층 사이에서 그냥 쉬었음 인구가 49만 7천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쉰 청년이 네, 나온 거네요.
네. 네, 그냥 쉬었음인데 연령별로 봤을 때 49만 7천 명이나 그냥 쉬었다라고 답한 건데요. 이 그냥 쉬었음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분들은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취업 의지를 갖고 취업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아예 학생인 것도 아니고 조금 어정쩡한 약간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쉬었음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광의의 실업자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자리가 있거나 여건이 맞으면 이런 의지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뭐 사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구직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조금 그런 상태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분들은 왜 쉬셨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긴 하거든요. 네. 그냥 쉬었으면 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청년층한테만 물어본 건 아니고 전체 연령대 쉬었음이라고 답한 사람들한테 왜 쉬셨나요? 왜 구직활동 안 하셨나요? 물어봤는데 일단 제일 큰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가 4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18%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혹은 뭐 그 다음으로 많은 대답이 퇴사 후 계속 그냥 쉬고 있음이라는 답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60세 이상도 포함된 조사예요. 그래서 은퇴자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네. 보통 60세 이상 그냥 쉬었으면 몸도 지쳤고 좀 너무 오래 일했고 그냥 뭐 정년퇴직하고 쉬고 있어요. 이런 대답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빼고 일을 한참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왜 쉬었나를 보면 가장 많은 이유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아니겠냐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광의의 실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좀 채용 시장이 좀 활발하면은 조금 막 내 구직 의지가 막 엄청 크지 않아도 나도 한번 해볼까가 되는데 이게 얼어붙어 버리면은 난 좀 쉬자 이게 돼버릴 것 같거든요.
이런 고스펙자도 안 된다는데 뭐 이런 좌절감일 수도 있고 그게 그 양질의 일자리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업종별로 보면 주로 제조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조업 취업자가 2개월 연속 줄었고 일자리가 그나마 늘어나고 있는 건 이제 보건복지업이나 숙박 음식업. 근데 이게 이 업종들을 생각해 보면 단기 일자리가 좀 많은 업종들이에요. 특히 뭐 숙박 음식업들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많을 것이고 이것도 단적으로 보여줬던 뉴스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현대차 킹상직 이슈가 또 한도 화제였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기술직 생산직을 뽑는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뭐 일각에 있는 썰에 의하면 서류 접수한 사람이 18만 명이 넘었다는 썰도 있어요.
18만 명이요?
몇 명 뽑는데요?
400명 뽑는데 서류를 18만 명이 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이 서류 합격자 스펙 보니 막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요. 아니 사기업 채용인데 이런 단계 단계별로 기사가 나온다고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봤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뭐 저 입사 준비할 때 생각해 보면 물론 이런 대기업 생산직 일자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이 지방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무를 그렇게까지 선호했던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냥 저희 또래 경력이 이미 있는 사무직 직장인들도 그리고 서류라도 한번 써볼까?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이것만 봐도 아, 이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드물구나. 이런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뉴스이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 덧붙이자면 이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일자리가 좀 줄어든 상황도 있는데 또 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한 5년 후를 내다보면 이 취업자 증가수가 아까 제가 31만 명 얘기했잖아요. 뭐 월 단위고 지난해랑 비교한 거긴 하지만 연 기준으로 7만에서 12만 명 늘어나는 수준까지 수렴할 거라는 보고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팩터가 같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쵸. 인구 자체가 줄고 네.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숫자 자체도 계속 줄어드는 영향이 있다.
맞아. 특히 그 생산 가능한 연령대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비중이. 하층 일하는 아이들이 네.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죠. 네. 이 인구 이야기를 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저의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스무스하네요. 인구가 키워드인가요?
아, 인구가 키워드는 아니고요.
기대되네요.
인구 전문 기자 네. 발표하시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게 작년에 대통령 언더더시에서도 사실 국민연금을 다룬 적이 있고 굉장히 높은 관심을 또 받았었죠. 아마 이런 뉴스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대로라면 그간 우리가 쌓아온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55년에 고갈돼 적자로 전환될 것이다. 뭐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고.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가입자들에게 돈을 이제 앞으로 더 내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결정도 하기가 좀 어렵고 연금을 받을 연령을 더 높일 결정도 지금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 연금 개혁 논의가 늘 제자리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뭐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고서도 내놓고 또 복지부에서도 자료가 나와가지고 좀 겸사겸사 뉴스를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복지부가 5년마다 이렇게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지금 국민연금 이 수지가 얼마나 된다 이걸 계산을 해요. 이게 얼마 전에 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2055년부터 국민연금 기금 잔고가 고갈이 되고 마이너스 207조 원이 된다. 207조 원 적자가 발생한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게 출생률이나 실질 경제 성장률이나 뭐 그 연기금 투자하잖아요. 그 수익률을 현행대로 요 평균대로 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이런 결과를 낸 겁니다.
이게 진짜로 고갈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진짜 못 받게 되는 건지.
근데 이때부터는 사실 적립된 금액이 없으니까 이제 해마다 걷어서 해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아마 요걸 이제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연금 제도를 훨씬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했던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립기금이 많이 없는 상태고 이렇게 이제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 나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인구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이 인구 구조가 점차적으로 연금을 걷어야 할 사람보다 지급받아야 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 추세라면 2070년부터는 만 65세 노인 인구가 18세에서 64세 인구 이제 한창 일을 할 나이 이 인구보다 1.3배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당 내야 할 돈이 구조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금 월소득의 9%잖아요. 이게 이제 부가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2060년에는 월소득에서 34.3%를 내야 하고 2070년에는 42%를 내야 한다라는 전망치까지 나온 거예요. 물론 이때 저희는 받고 있겠죠.
2070년.
이 시기에 이제 한창 일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내고 이제 보험료 내고 있을 세대의 부담이 사실 엄청 커지는 거죠.
절반 정도를.
그래서 사실 제도 개편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국민연금이 투자를 아주 잘해서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근데 이코노미 최근 거 보니까 또 좀 많이 물린 것 같더라고요.
맞아, 실리콘밸리 은행도 투자해가지고.
네. 크레딧 스페이스.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사실 보고 계신 분들이나 뭐 전 국민들이 다 걱정하는 문제라서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모든 후보들이 관련 공약들을 갖고 나왔었고 당연히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3대 개혁 내건 것 중에 하나가 또 연금 개혁이기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한 1년 정도 됐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연금특위가 이제 구성이 되고 여기에 이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논의가 오갔는데 이번 달 활동 종료예요. 그러면서 이제 활동 종료를 앞두고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알맹이가 있어요?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은 없고 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연금을 낼 수 있는 상한 연령 현재 59세거든요.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 현재 63세 이거를 올려야 한다. 이런 원칙은 세웠어요.
별 수가 없다네요, 한마디로. 네,
올려야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건 아닌 거죠. 뉴스를 계속 봐온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이게 자문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진짜 첨예하게 나뉘었었거든요.
아,
네, 특히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엇갈려 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소득 대체율이 명목상으로는 42.5%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이제 40%를 이제 연금으로 받는 건데 실제로는 국민 평균 소득의 31.2%예요. 이 연금이 이게 소득을 대체하는 율이. 근데 이게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그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보험료율을 적게 내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약간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편이긴 한데 이제 재정 안정을 좀 먼저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가거나 오히려 낮춰야 한다. 이거 당장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이런 파인 거고 아니다. 이걸 좀 복지 관점에서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낮은데 그럴 순 없다. 우리나라 뭐 노인빈곤율도 1위인데 이럴 거면 그러니까 노후 보장성을 높이려면은 소득 대체율은 지금 수치보다 보험료율을 올려서라도 같이 높여야 된다. 뭐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나뉜 거죠. 그냥 그나마 합의점을 이룬 게 그래 보험료율은 인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가입할 수 있는 연령도 좀 늦춰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만 얼마나 늦춰야 하고 그럼 얼마나 올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소득 대체율을 지속 가능성을 위해 40%까지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적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상향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을 아예 보고서에 다 넣어버려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었다. 예, 네, 다 있었다. 그리고 뭐 사실 국민연금 말고도 뭐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뭐 사학연금, 뭐 공무원연금 같은 것들 요 연금도 사실 부채가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수준의 좀 원론적인 내용, 약간 회의록 같은 그런 보고서가 사실 조금 좀 아쉬운 보고서가 나온 거죠.
연금특위 활동이 그럼 요 보고서로 끝나는?
정해진 기간은 이번 달까지인데 이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국회 약간 본회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연장은 할 수 있어요. 사실 민간 자문위도 이런 보고서를 낸 게 좀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좀 늘려달라. 좀 더 우리 논의를 할 게 남아있다라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게 또 여야 간의 입장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니 이만큼 시간 줬는데도 빈손이면은 이제 이건 복지부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입장이 있어서 이게 좀 국회에서 연장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복지부에서도 사실은 좀 이런 국민연금 종합계획 운영안을 올해 10월에 내놓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때는 아마 이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보험료율이라든가 뭐 이런 연금을 언제 이제 받기 시작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게 될 거예요. 이에 따른 뭐 국민연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돈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 정치권의 영역에서는 이거를 자 돈 더 내세요라고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맞아요. 그 결정을 하는 게 또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년 4월에 저희가 총선이 있단 말이죠. 국민연금 개혁이 이게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지면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못했던 거에 근간은 사실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정치인은 이거를 결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계속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미루다 보니까 계속 연금 적재는 너무너무 심해지고 약간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여기서 잠깐 껴들어 보자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그 개정안을 마크롱 대통령이 통과시키면서 진짜 뭐 말 그대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리에서 뭐 던지고 그러니까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몇 개월째.
맞아요. 무슨 막 루브르 박물관 파업했다. 막 주요 관광지들 파업했다. 막 이런 소식 들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진짜 엄청 떨어졌어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또 절차상 의회 합의가 없었던 것도 반발을 키우기도 했고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계속 여론에 설득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 작업이다. 막 이런 설득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가 아마 이번 달 14일쯤에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될지 또 주목할 만한 상황이 있을지 뭐 그런 좀 벌어지면은 아마 월드에서 다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은 사실 비교적 단순하게 좀 접근해서 뉴스 중심으로 좀 전달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진짜 제대로 파면 짚어볼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국민연금의 취지 자체가 좀 일할 능력이 좀 떨어지는 이 노년층을 사회 공동체가 부양하기 위한 또 제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좀 젊은 세대의 불신은 점점 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온라인에 좀 찾아보면은 국민연금 안 내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보험료율을 점점 오른다는데 내가 당장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불투명해지는 현실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만큼 어려운 문제인 만큼 좀 어떤 되게 적확한 진단에 따른 정부의 결단과 또 의회에서의 어떤 합의?
뭔가 네. 스위치를 딱 켜서 해결이 네. 빡 되는 게 아니라 네. 전반을 다 살펴보면서 그쵸. 얘기를 다 같이 해야 되는 주제인
그리고 또 세대 간 공감대도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아마 이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세대와 또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한번 좀 잘 지켜보자라는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뭐 저희가 다 제각각의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참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연결된 이슈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네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 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각자의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